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함께 하시고요. 새롭게 마중 식구가 된 사라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조사라입니다.
네, 사라 자매님, 우리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표징이었고요. 언약궤는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였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간주되었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함께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그래서 아, 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발을 내딛습니다.
네.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는 거는 네. 진짜 못할 일인 것 같은데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걸어 들어갔죠.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 발을 내딛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에 함께 하신 것을 학습 이 하나님의 네. 사람들에게 광야의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더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는데요.
네.
강이 흐르는데 그 물 위를 걷듯이 물 위에 발바닥을 댈 때 물이 멈춥니다.
네.
이 순간 제가 그 발바닥을 과연 내디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데 그들이 바로 어깨 위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었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없는 막 힘이 되었을 그 강물이 멈추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강이
네.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믿음
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이
네.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쌍난 지팡이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는 마법상자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간 미신적인 부적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적처럼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되는 신앙의 색깔들이죠. 하나님은 왕이셔서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적이나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주문을 외우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법상자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면 전쟁에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 자매님께서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건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건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건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건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고맙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하던 적대 세력이었지요.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자주 압박하고 공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으로 이루어진 도시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이 언급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는 점이요. 자기들이 이겼으니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제 다곤 아래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둔 것입니다.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드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보관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온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보여주십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지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요.
맞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모습은 단순히 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곤처럼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곤 신상이 첫 번째로 넘어졌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웠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건가요?
네, 그들은 다곤 신상에 넘어진 모습을 우연이나 사고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길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다곤 신상이 넘어지면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머리는 지혜와 권위를,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은 다곤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다곤 신상이 무너진 건 단순히 우상인 다곤 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곤은 단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높이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고대의 신들이 옷을 바꿔 입고 자본의 이름으로, 명예의 이름으로, 관계의 이름으로, 심지어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도 다곤과 같은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돈을 다 흩어버리시기도 했고요. 명예를 우상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 사라자매님도 혹시 그런 발견, 조명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아, 네, 저도 비슷한데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나 또는 관계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관계를 어느 날 갑자기 안 좋게 하시거나 안 좋아지게 또 멀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니 내가 이 관계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기 성찰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줍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우상,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 영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사건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주옥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더에서 겪은 재앙이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겼는데 가드와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도시를 심판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스돗만 치신 게 아니라 블레셋 전체를 징계하셨습니다. 독종은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사람들의 공포는 심리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약궤를 옮기기만 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화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며 가져가고 또 언약궤가 심판을 불러오니까 피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집사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도망치려 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지 않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태도와도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방향이 전환되는 행동의 변화는 참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를 피하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블레셋 또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빛을 하나님 아는 복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회피하고 도망하고 피신하는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빛을 비춰주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블레셋 전역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점이 떠오르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의 실패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카 집사님도 혹시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에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눴에 보이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할 때도 계셨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는데 실패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너의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너의 복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그 소리를 네. 들을 수 있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우리의 실패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네. 우리가 그냥 절망하여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네. 경청하고 듣는 네. 너무 중요한 지점을 집사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실패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언약궤를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들의 진영 속에서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네.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백인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옥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라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을 통해서나 실패할 때도 그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상을 버리고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남쪽에 있는 나라 위에도 그리고 북조선 위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우상을 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다곤 같은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실패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는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과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북녘과 남녘 가운데 주님이 왕이신 것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거울처럼 비치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신나서
네네.
네 시간 동안 수다를 덜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좋았겠네요.
네.
고등학교면은 북조선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하나자매는 또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하루하루 매일 바쁘게 또 열심히 살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내가 또 이번 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았네요.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니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저번 주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고 하셨던 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욕심과 욕망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즉 봉분을 쌓지 않아서 시신이 묻혀서 썩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무덤과 또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었죠.
네, 저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등지게 만든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마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다시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앞서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예수님께서는 12장에 이르러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바로 식혀서 부풀려주는 효소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왔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는 누룩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한 것처럼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거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부풀려서 있는 척, 아는 척, 높은 척 하면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룩의 습성 때문에 비유로 사용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화법 중 하나인데 누구나 알고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음먹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셨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비교되죠.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일부러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과 또 사람들이 모르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그렇게 자기 밥그릇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씨뿌리는 자와 같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 말씀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이 아주 좋네요. 낮아지심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처럼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말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분명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고 유식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11장처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럼 다른 주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11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 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시며 비난하셨지만 12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신 후 갑자기 몸을 죽이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4절과 5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보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4절에서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가 있는데 바로 죽은 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할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할지 선택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앞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회의 권력자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적, 육체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득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5절에서 이야기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겠는데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글쎄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용왕을 섬긴다든지 날씨를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용을 섬긴다든지 할 거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이 산에 있는 산신령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 신들이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바다에 관련된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산신령을 섬기다든지 숲에 있는 정령을 섬긴다든지 할 거예요. 자, 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섬기지 않고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을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섬겨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이 용왕을 섬기고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진노해서 자기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신들을 달래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산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나무를 벨 때 또는 사냥할 때 산과 숲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신들이 혹여라도 노여움을 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금 수미 자매가 말한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자, 그들은 기껏해야 너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영혼까지 주관하시면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니 기득권자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아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를 더욱 섬겨야 하는지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물론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 당장 눈앞에 죽음이 놓이게 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은 멀고 또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처럼 당장 눈앞의 위기가 더욱 커 보이니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잠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장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자는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정이 저 멀리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연히 눈앞에 기득권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라고 뒤에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도 당장 눈앞에 현실 앞에서 또 기득권자들 앞에서 힘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이야기를 꺼내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아사리온은 로마에서 사용되던 화폐의 단위인데 얼마 되지 않은 적은 돈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씀은 왜 하신 건가요?
시장에서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고 팔리는 일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높은 곳 하늘나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가장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하고 또 소소한 일상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신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의 기득권자, 특히나 외식하는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법은 멀고 또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니 눈앞에 보이는 기득권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테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만일 7절까지 말씀만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꼭 자기 백성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한 것처럼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8절과 9절에서는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이 의미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때도 종종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왜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경기 1등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피나는 고단한 훈련을 견뎌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수 옆에는 선수의 운동을 도와줄 감독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때 감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선수가 힘들어하면 대신 운동을 해줘서 선수가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선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그렇죠. 선수가 힘들어한다고 선수 대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감독은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독이 하는 일은 뭘까요?
내 선수가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감독의 역할은 선수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힘든 훈련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서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감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과 운동선수가 딱 붙어 있으면서 선수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므로 실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길 원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안일했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늘 힘든 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힘든 일을 극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항상 넘어졌던 문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주실 것이며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또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또 깨달았던 것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순희 자매는 어땠나요?
네, 오늘 본문이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많은 뭔가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문제를 잘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네네.
우선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이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또 우리 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죄를